안녕하세요. 세길개혁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북토크 12번째 시즌 14번째 토크입니다. 저희가 북토크 12번째 시즌에서는 청교도 존버념 목사님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함께 살펴보고 있지요. 오늘이 그 14번째 시간입니다. 책으로는 제9장 크리스찬은 겸손의 골짜기에 들어서서 마귀 아볼룬과 맹렬한 격투를 벌이게 되지만 결국 그를 물리친다라고 소제목이 잡혀져 있는 제9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기 전에 바로 앞에 있었던 순례자 크리스찬의 여정을 잠깐 되짚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순례자 크리스찬이 십자가 언덕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확신하게 되고 기쁨에 충만해서 이제 좁은 길을 따라서 이제 여행을 본격적으로 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길 위에서 일곱 명의 사람을 만나는데 세 명의 사람은 잠자는 사람들이고 두 명의 사람은 좁은 길을 걷고는 있는데 불법적인 방법으로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다시 말해서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장을 뛰어넘어서 좁은 길 위에 떡하니 올라와가지고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보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사람은 곤고산이라는 그 꼭대기까지 좀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사자를 보고 겁을 집어먹고 이제 뒤돌아서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순례자는 그 일곱 명의 사람들을 좁은 길 위에서 만나면서 그들과 함께 걷고자 하지만 결국에는 혼자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서 곤고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지쳐가지고 잠깐 쉰다는 게 잠에 빠져가지고 두루마리를 잃어버리고 시간이 늦어지고 나중에 다시 두루마리를 찾느라고 고생하고 이제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순례자 크리스찬이 가게 된 곳이 아름다운 궁전이라는 곳이었죠. 그 아름다운 궁전에서 순례자는 드디어 자기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 자기하고 소망하는 것이 똑같은 사람들, 자기하고 똑같이 영원한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밥도 같이 먹고, 대화도 나누고, 그 아름다운 궁전에 있는 서재에 가서 책도 같이 읽고, 무기고에 가서 그 무기를 공급받고, 또 평화라는 침실에서 푹 자고, 이렇게 며칠 동안 아주 솜사탕 같이 달고 아주 행복한 그런 나날을 보내게 되죠. 자, 그렇게 며칠을 아름다운 궁전에서 보낸 다음에 순례자 크리스찬은 다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여행에서 일어나는 일이 오늘 우리가 9장에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자, 아름다운 궁전에 있는 무기고에서 그 무기들로 중무장을 한 크리스찬은 그 아름다운 궁전에서 자기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아가씨들, 신중, 분별, 경건, 자애, 이런 이제 아가씨들하고 아름다운 궁전에 이제 문으로 가죠.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이제 문 쪽으로 가는데 문지기에게 가서 순례자가 제일 먼저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지나가는 사람 못 봤냐고, 지나가는 사람 없었냐고, 그러니까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문지기가 내가 이름을 그러잖아도 물어봤는데 믿음이라고 그럽디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크리스찬이 아, 그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내가 태어난 고장에서 온 사람일 거고 나랑 같이 가까운 데 살았던 이웃일 거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찬이 문지기에게 고맙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좁은 길을 다시 걷기 시작을 하는데 신중하고 분별하고 경건하고 자애 등의 그 아가씨들이 산 아래까지 크리스찬과 함께 가겠다고 나섭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그 아가씨들하고 같이 산 아래, 나중에 보면 이제 겸손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그 산 아래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는 길이 울퉁불퉁하고 넘어지기 쉬워서 결국은 한두 번 넘어지고 말았죠. 그렇게 조심조심 걸었는데도요. 산 아래쪽에 다다랐을 때 함께 길을 걸었던 그 아가씨들이 크리스찬 순례자에게 빵 한 덩어리와 포도주 한 병과 건포도 한 송이를 건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빠이빠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순례자는 다시 혼자가 되어서 좁은 길을 계속 따라서 걷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굉장히 무섭고 추하고 악하게 생긴 괴물을 만나게 되죠. 그 괴물의 이름은 아볼루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있는 무적행에서 나온 그 사자를 말하는 것인데 그 괴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괴물을 만났을 때 크리스찬은 처음에 도망갈까도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자기가 입고 있는 그 갑옷이라는 것이 앞에는 단단하게 이렇게 막아주는 게 있는데 뒤는 막아주는 게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등을 보였다가는 잡아먹힐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결국 목숨을 걸고 싸우기로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아볼룬과 이 괴물과 크리스찬의 싸움이라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이게 이제 괴물을 만났고 크리스찬이 중무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 싸움이라는 것이 막 처음부터 칼을 뽑아들고 막 달려들고 막 잡아먹으려고 막 달려들고 이제 이런 싸움을 쉽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천리역정에 보면 처음에는 그냥 순전하게 말싸움, 기싸움입니다. 아볼루온이 처음부터 막 힘을 발휘해가지고 무력으로 막 잡아먹으려고 제압하려고 막 그렇게 크리스찬에게 달려들지 않죠. 아볼루온이 처음에는 그냥 말로 싸움을 걸어옵니다. 제일 먼저 그거 물어보죠. 도대체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놈이냐?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루온이 대뜸 그 크리스찬의 말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죠. 야, 그러면 너는 나를 섬겨야 되는 사람이다. 왜 나를 섬기지 않고 저 무슨 천성을 향해서 간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크리스찬이 내가 태어날 때는 네가 다스리는 나라에 태어났지만 내가 거기서 늘 고생하고 늘 힘들게 살다가 이제 영원한 천성을 향해서 간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 그러니까 아볼로니 이제 꽤 신경을 써서 호의를 베푸는 식으로 말을 하죠. 아, 그렇게 내가 다스리던 나라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고 마음고생이 심해서 이렇게 천성을 향해서 멀리 여행을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좀 신경 좀 써주겠다. 내가 잘 살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후하게 대우를 해주겠다. 그러니 돌아가자,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나는 이미 네가 아니라 다른 분, 곧 왕 중에 왕이신 분을 섬기기로 다짐을 한 몸이고 약속을 한 몸이니 나는 돌아갈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블로니 너도 결국은 돌아오게 될걸? 많은 사람들이 너처럼 그렇게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만 섬긴다고 앞으로 갔지만 결국엔 다 나한테 돌아와서 너도 돌아오게 될 거야. 그렇게 이제 겁을 주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지지 않고 나는 절대로 안 돌아갈 거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블로니 네가 나를 이미 한번 배반했지만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최후 통첩 같은 얘기를 하죠. 그래도 크리스찬은 나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버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블로니 이제 안 통하니까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좀 냉정하게 생각 좀 해보자고 다시 이제 권면을 하기 시작하죠. 네가 이 좁은 길을 따라서 앞으로 가게 되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을 겪을 것이고, 또 굉장히 두려운 일도 겪을 것이고, 심지어는 목숨도 잃을 것이고, 굉장히 치욕적인 죽음도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왜 가려고 그러냐고. 내가 너를 생각해서, 네가 그런 일을 당하기를 내가 원치 않아서 너를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니까 가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한참 위하는 척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찬이 거기에 넘어갈 리가 있나요?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크리스찬의 약점을 걸고 넘어집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볼론이 아니 네가 지금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고 그분을 향해서 지금 간다고 그러는데 네가 지금까지 한 행동을 보라고 네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보라고 너처럼 그렇게 불충실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봐야 하나님이 뭘 받아주시고 뭘 상을 주시겠냐고 막 그렇게 크리스찬의 약점을 막 긁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내가 도대체 뭐가 부족하고 뭘 잘못했냐고 이렇게 따져서 물으니까 그동안 이제 절망의 늪에 빠졌던 일또 세속 현자를 만나가지고 그 말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도덕마을로 빠졌던 일또 중간에 쉰다고 했다가 잠잔 일, 사자가 으르렁대는 모습을 보고서 도망갈 생각을 처음에 했던 일, 뭐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언급을 하면서 네가 이런 식으로 모자라고 부족한데 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봐야 뭐 좋은 결과가 있겠냐고 하나님이 무슨 상을 주겠냐고 이제 그렇게 이제 약점을 긁죠. 크리스찬은 이번에도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그런 모든 약점들을 다 아시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러니 나는 더더욱 그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볼론의 모든 그 말로 공격을 한 일이 다 허사로 돌아가게 되니까 마침내 아볼론은 화를 내고 고함을 질러대면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하면서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거의 반나절 동안 아볼론을 상대로 해서 맹렬한 전투를 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아볼론의 그 공격하는 능력과 기술이 탁월하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은 어느 정도 부상을 입게 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기운이 떨어져서 거의 이제 기진맥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볼론이 크리스찬을 넘어뜨리고 크리스찬의 손에서 칼이 떨어져 나가고 아볼론이 크리스찬을 막 내려눌러 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신비한 능력으로 크리스찬을 도와주시죠. 그래서 칼을 다시 잡게 되고 그 잡은 칼로 아블루운에게 치명상을 입히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아블루운이 더 이상 당할 수가 없는 것을 알고 날개를 펴고 멀리 달아나 버리죠. 맹렬한 전투에서 승리를 얻은 크리스찬은 자기의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생명나무 잎을 가져다가 크리스찬에게 주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그 생명나무 잎을 상처 위에 붙이니까 순식간에 그 전투에서 입었던 그 상처와 부상이 깨끗하게 아물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은 자리에 앉아서 아침에 그세 명의 아가씨가 준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죠.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래서 이제 원기를 회복하게 되고 원기를 회복한 다음에 칼을 손에 쥔채 여행을 계속 하게 되죠. 칼을 손에 든채 여행을 계속 하는 이유는 또다시 그런 아블론 같은 공격자를 만날까 염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은 겸손의 골짜기에서 아블론과 전투를 치르고 아블론을 물리친 다음에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또 하나의 골짜기를 만나게 되죠. 그 골짜기의 이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서 크리스찬은 아블론과는 비교도 안 되는 더 치열한 싸움을,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9장의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8장의 내용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배워야 할 내용을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8장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 순례자 크리스찬이 아름다운 궁전에서 나올 때부터 이제는 단순히 순례자라는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고 중무장을 한 전사 혹은 군인이라는 이미지가 입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순례자가 어떤 이미지로 표현되었는지, 그려졌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순례자가 원래 살던 그 멸망의 도시에서 십자가 언덕에 이를 때까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고, 손에는 책을 한권 들고 있었고, 지팡이를 하나 들고 있나요? 그렇게 이제 십자가 언덕에 올라올 때까지 이제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죠. 그런데 십자가 언덕에서 짐이 굴러 떨어지고, 누더기와 같던 그 옷들이 벗겨지고,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 새 하얀 옷을 입게 되고, 그리고 이제 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있고,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아름다운 궁전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궁전에서 며칠 동안 머물고, 다시 좁은 길을 여행하는 그 여행길에 오르게 될때 순례자의 이미지가 달라져 있어요. 뭐가 어떻게 달라져 있습니까? 아름다운 궁전에서 무기고에 들러가지고 무기를 공급받고 전신갑주를 입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온다고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아블론을 만나서 전투를 하는 거고요. 8장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신자, 영원한 천성을 향해서 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 그 순례자인 신자 크리스찬은 순례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군인이다. 마치 날마다 전쟁과 전투를 치르도록 되어 있는 군인이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성경적인 설명이죠. 예수 믿는 신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 믿는 신자는 영원한 천성을 향하여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성경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한 예수 믿는 신자는 천성에 이를 때까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매일같이 하는 군인이다. 이게 또한 성경이 중요하게 설명하는 내용이니까요. 예를 들어 에베소서 6장만 하더라도 신자가 날마다 영적으로 싸움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그 싸움에 영적인 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그렇게 무장을 해서 싸우고, 싸운 다음에 목숨을 부지하고, 견고하게 서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천성에 가서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야 하는 것은 예수 믿는 나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날마다 해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존 버년이 우리에게 은근슬쩍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 언덕을 지나온 다음에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순례자의 이미지 위에 군인이라는 전사라는 이미지를 이렇게 붙여서 크리스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8장을 우리가 읽어 나가고 생각을 할 때에 그냥 무작정 크리스찬하고 아블론이 싸운 것을 딱 들여다보면서 아, 영적인 싸움이 있다.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이제 급하게 나가는 것보다는 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영적인 싸움을 날마다 싸워야 되는 전사구나. 전사로서 살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나는 나의 존재와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을 생각할 때, 나는 얼마나 나를 나그네로서 내 인생을 해석하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군인의 삶으로 어느 정도 바라보고 해석하고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저희들이 먼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군인이 아닌 사람도 싸울 수 있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8장을 읽으면서 아, 그리스도인은 군인이지라는 것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아,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전투가 있어. 아, 영적인 전투에서 이겨야 돼. 그러려면 중무장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질서 없이 순서를 딱 뛰어넘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싸움이 있을 때만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전투를 늘 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없이 뭐 힘든 일이 있고 뭐 갈등하는 일이 있고 뭐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러면 아 그때만 아 내가 전사지 내가 싸워야지 나한테 싸워야 할 일이 있지 하고 그때만 싸우고 그 다음엔 또 이제 룰루랄라 무슨 뭐 여유 있는 사람처럼 이제 태만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싸울 일이 있을 때 제대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 군인들이 자기가 군인이란 거 잊어버리고 무기를 가지고 연습도 안 하고 체력도 안 기르고 있다가 막 사이렌이 울리고 막 총소리가 나고 그러면 그때 한번 싸워보겠다고 달려들면 그게 제대로 군인으로서 싸울 수 있겠냐고요. 뭐 싸울 수는 있겠죠. 근데 제대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8장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전투가 있다. 여기서부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매일같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전사다. 전사일 수밖에 없다. 현실이 그렇다. 그러니까 순례자로서 삶을 살아야 하는 거고 전사로서 삶을 살아야 하는 거고 이두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제일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두 가지 큰 물줄기여야 한다. 나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나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생각할 때, 아, 나는 순례자요, 나는 전사다, 나는 순례자로서 살아야 되고, 나는 군인으로서 살아야 된다. 이두 가지를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저희가 먼저 배워야 하고, 그것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군사요,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군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인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한국 군대 가면 군인 정신, 군인 정신 그러죠? 여러분은 영적인 의미에서 군인 정신을 투철하게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9장에서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순례자 크리스찬이 군인의 이미지를 덧입게 되는데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례자가 이 아름다운 궁전, 오늘날로 말하면 그 교회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궁전에 머물면서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무기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무기들을 공급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궁전을 나와서 다시 좁은 길을 가는 사이에 아볼론을 만나게 되고 영적인 전투를 벌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궁전을 나올 때세 명의 아가씨들이 따라 나와서 왜 순례자 크리스찬에게 먹을 것을 양식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볼론과 전투가 끝난 다음에 지치고 허기진 이 순례자 크리스찬이 그 아가씨들이 주었던 아름다운 궁전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주었던 그 양식을 먹으면서 원기를 회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팅을 가만히 보면 이 영적인 군사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이 영적인 군사가 되고 영적인 군사로서 영적인 전투를 하고 영적인 전투 후에 회복되고 이런 것들이 다 교회를 세팅으로 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함께 이루어 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존 버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굉장히 개인주의가 발달을 했기 때문에 또 개인주의가 발달한 데다가 인터넷 문화가 발달해서 내가 굳이 내가 속해 있는 지역교회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설교자들을 인터넷에서 찾아다니고 열심히 듣고 하면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꽤 영적인 성장을 하고 꽤 우리가 좋아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문화가 우리 가운데 팽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개인주의가 인터넷 문화하고 결합되어서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 살고 있는데 사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에베소서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부터 너희는 군사다, 너희에게 영적 싸움이 있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고요. 에베소서의 흐름을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큰 그림을 그려주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교회를 통한 성도의 양육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고요. 그러면서 그런 교회인이 그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지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렇게 일치를 이루어라, 이렇게 권면을 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가정생활, 직장생활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언급을 하고, 그 모든 일들이 마무리된 다음에 마지막 6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 말하면 내가 다니기로 결정하고 내가 등록하고 내가 멤버가 되어서 속해 있는 그 작은 지역 교회 그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온전케 하고 성장시키고 영적인 군사의 자리에까지 올려 놓으시는 거거든요. 좀더 넓게 말한다면, 보편적인 교회, 내가 살고 있는 시대와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이 우주적인 교회의 그 신앙 고백과 또 신앙 문서들과 가르침들과 전통들과 이런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이루고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성숙이 일어나는 거고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서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순례자 크리스찬이 아름다운 궁전에서 며칠 동안 머물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무기고에 가서 무기들을 공급받고 비상시에 이걸 먹어라 라는 그 양식을 공급받아서 아름다운 궁전을 나와서 비로소 영적인 군사로서 활약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다니고 있는 지역 교회 안에서 자기를 온전케 하시고 군사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성장하지 않으면 영적인 군사로서 성장하고 영적인 군사로서 실제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하도 개인들이 실력이 좋고 뭐 많이 배우고 학습 능력도 좋고 인터넷에 워낙 좋은 가르침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나누지 않아도 굳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해주시는 그 교회 안에서의 양육을 경험하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고 그렇게 이제 알려지는 그런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긴 하지만 우리는 그런 문화에 젖어서 교회를 소홀히 여기고 교회를 통해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양육 시스템을 내 개인적인 채널로 돌려버리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영적인 군사로서 성장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군인이요. 조직이잖아요. 군인이 어떻게 혼자 전쟁을 합니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군인이 되려면 군대라는 조직 속에 들어가서 그 조직을 통해서 훈련받고 그 조직을 통해서 무기를 공급받고 그 조직과 함께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군사도 마찬가지라고요. 내가 교회 안에 정말로 들어가서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어딘가 가서 예배는 드려야 하니까 예배 드리러 그냥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교회 안에 한 지체로 집어 넣어주시고 거기에 있는 못나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설교자나 교우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의지하고 서로를 돌보는 가운데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 안에 내가 정말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내가 정말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 안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적인 무기들을 공급받고 그 안에서 그 교회와 함께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살펴볼 것은 이거죠. 나는 정말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군사로 그렇게 준비되는가, 그렇게 성장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나는 내가 지금 속해 있고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다니고 있는 내가 속해 있는 지역교회를 나는 정말 소중한 은혜의 통로로 여기고 설령 거기에 부족한 사람들이 있고 모자란 사람들이 있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알기에 나는 내 교회를 내 영적인 성장의 귀한 통로로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요. 교회 안에서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영적인 군인이 된다 하더라도 대장이신 예수님의 지휘와 명령을 순종하기보다는 교회와 함께 싸우기보다는 그저 개인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자기 마음대로 싸우는 그런 오합지졸 같은 그런 군인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름다운 궁전을 통과하면서 순례자 크리스찬이 군인이 되었다는 것을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9장에서 저희가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내용은 아볼론의 공격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 순례자 크리스찬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순례자가 그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왔을 때 동네 사람들의 대표로 따라 붙어가지고 뜯어 말렸던 그두 사람 기억나시죠? 고집쟁이와 온순녀. 세속 현자도 기억나시죠? 도덕 마을로 가면 더 편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다고 곁길로 빠뜨리려고 했던 세속 현자요. 좁은 길에서 만났던 7명의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방해하지는 않았지만 이 순례자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좁은 길을 외롭게 걸어가게 만들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순례자를 방해했던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9장에서 등장하는 이 아볼론의 공격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혹은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환경을 통해서 오는 공격이라기보다는 이 신자의 마음에 마귀의 그 강하고 교묘한 지혜와 능력이 직접적으로 작용을 해서 신자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심하게 흔들어대는 그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흔들어댈 때도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이제 마귀가 우리의 마음 속에 집중 포화를 막 퍼부어대는 이런 식의 공격, 직접적인 공격이라는 것은 사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견디기 어렵고 훨씬 더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9장에서 지금 순례자 크리스찬이 겪고 있는 그 영적인 공격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공격이라고 저희가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자, 아블로는 마귀인데, 마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서 모든 지역에서 모든 문화에서 모든 종류의 모든 성격의 인간들을 다 공격하고 죄 가운데로 끌고 가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수천 년의 연륜과 경험과 성공 경력을 가지고 있는 탁월한 유혹자요, 탁월한 공격 자라는 것을 저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의 마음 속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침투해서 역사하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자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사람들이 우리를 반대한다, 사람들이 우리를 방해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24시간 7일 동안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한번 나타나서 한바탕 해버리고 또 갔다가 나중에 또 시간 되면 와서 한바탕 하고 뭐 이제 그런 식이겠죠. 그런데 마귀는 영적인 존재라 우리의 마음속에 늘딱 달라붙어 있으면서 24시간 7일 동안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무자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례자 크리스찬이 그런 마귀에게서 직접적인 공격, 집중적인 포화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볼론의 공격이 처음부터 힘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아볼론이 힘을 있는 대로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써가지고 이 크리스찬을 제압해 버리잖아요. 막 넘어뜨리고 막 눌러가지고 거의 목 졸라가지고 죽일 정도까지 가게 되는데 그런 힘을 갖고 있는데 아볼론이 처음부터 그런 힘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입만 가지고 이제 공격하는 거죠. 말로 그냥 공격하는 거죠. 자, 그런 식입니다. 이제 말로 공격을 하는데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공격합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해서 넘어뜨리고 믿음의 길에서 포기시킨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하겠어요. 그래서 이 아볼론이 처음에는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대우를 잘 해주겠다. 내가 대접을 잘 해주겠다. 내가 세상에서 편하게 살게 만들어주겠다. 이제 그렇게 유혹을 하고, 그것이 안 통하니까, 네가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냐? 뭐 그런 공격도 하고, 또 그것도 안 통하니까, 네가 지금까지 실수가 얼마나 많았는데,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고 너의 섬김을 받아주실 것 같냐? 그냥 포기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말로 이제 앉아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다양한 측면에서 이것 건드려보고 저것 건드려보고 저것 건드려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다채로운 공격을 펼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 되니까, 말로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자기가 화가 너무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있는 힘을 다 긁어 모아서 그냥 공격을 해버리죠. 크리스찬을 제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귀가 우리를 직접적으로 혹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다고 할때 우선은 말로 우리에게 공격을 가하게 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게 되면 마귀가 무력 행사를 자기에게 있는 모든 탱크와 미사일과 핵무기까지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감행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만큼 마귀의 직접적이고 집중적인 공격은 교활하고 한편으로는 그리고 매우 파괴적이다. 한편으로는 그것을 저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제 날마다 마귀의 이런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마귀가 날마다 우리에게 집중적인 포화를 퍼붓는 것도 아니죠. 마귀도 나름대로 바쁘고, 나름대로 공격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7일 동안 이런 이제 공격을 늘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귀가 끊임없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으니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것이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길이 좁아서도 불편하지만, 외롭게 가야 되기 때문에도 힘들지만, 그길 위에서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 마귀의 교활하고도 파괴적인 공격이 늘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룰루랄라 살아갈 수 있는 천국 있으니까 천국 바라보면서 그냥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피크닉 가는 길 혹은 뭐 휴가 가는 길이 아니다. 이게 순례 길이긴 하지만 군인으로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길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한번 그 신학교에 입학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을 때, 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의 갑작스럽고도 집중적이고도 아주 무자비한 공격을 한 3, 4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아, 정말,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만 해도 많이 모르고 있었고, 체계적으로 모르고도 있었기 때문에도 힘들었지만,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저를 누르고, 저를 꽉 죄어드는데, 아, 정말, 정말 3, 4일은 아무한테도 그것을 설명할 수도 없었고, 혼자 너무나 힘들어서, 끙끙댔던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 3, 4일 정도 되었을 때, 홀연히, 그러니까 내가 막 노력해서 풀려나는 게 아니고, 홀연히 어떤 힘이 나를 이렇게 거기에서 풀어주는, 그래서 한순간 거기에서 놓여지는 그런 경험들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아, 정말 이 마귀의 직접적이고 집중적인 공격은 아주 무자비하고 우리가 참 감당하기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존버년이 소망이 있다라고 알려주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결국에는 우리를 건져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도 나중에는 거의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살려내시잖아요. 그리고 아블론을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서 멀리 도망가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혹은 작은 유혹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직접적이고도 집중적인 공격, 마귀가 자기에게 있는 모든 힘을 다 끌어모아서 우리 한 사람을 다 공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태만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 크리스찬이 얼마나 마귀의 그 말의 공격에 조목조목 정확하게 요점을 짚어가면서 마귀가 딴말 못하도록 그 응대를 하는지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평소에 차곡차곡 우리의 마음에 쌓아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일들을 우리의 삶에 차곡차곡 쌓아두어서 어느 날 마귀가 우리를 주목해보고 우리를 넘어뜨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아주 무자비하고 교활한 말과 그 힘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공격할 때 우리 마음과 삶 속에 쌓여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귀를 말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자리에 저희들이 서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 구장을 읽으면서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구장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반드시 생각해야 할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순례자로 걸어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군인으로서 그 좁은 길을 싸우며 걸어가는 사람이다. 그런 점에서 나는 그런 군인 정신이 투철한 사람인가? 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때 군인으로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저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았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생각해 보았던 것은 이 영적인 군사라는 것,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군사로 성장해서 영적인 군사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가능한 일이고 교회와 함께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그냥 건성으로 예배만 드리기 위해서 다니고 그래서는 영적인 군사로서 성장할 수도 없고 영적인 군사로서도 살 수도 없다. 그런 점에서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양육을 받고 군인으로서 성장하고 있는지, 또 내가 교회와 함께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내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교회가 나의 배경과 지지대가 되고 있는지, 내가 그렇게 내 교회를 소중한 곳으로 여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또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때 교활한 말과 그리고 무자비한 힘으로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굉장히 심한 공격이고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공격이나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과 삶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일이 차곡차곡 쌓여져 있으면 우리가 응대할 수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내셔서 마귀에게는 치명적인 수치를 안겨주시고 우리에게는 겸손함을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런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차분하게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혹시라도 지금 이런 마귀의 직접적이고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교우들은 우리 주변에 없는지 살펴보시면서 한 주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순례자의 여정을 가지고 새로운 북토크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